예. 구약성서를 뭐, 조금이라도 읽어보려고 애를 쓰신 분들은 보통은 탈출기까지는 이렇게 읽어가지만 탈출기 이후로는 이렇게 또 길게, 물론 필사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그 책의 내용들을 머리에 제대로 담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지금 저희가 이제 들어간 레위기라는 책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우분들에게 조금 내용적으로도 낯선 책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더 재미있고 더 뭔가 볼 것이 많은 부분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레위기라는 것,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리고 뭐 어떤 개론의 의미에서 조금 아시는 거는 법전이다, 딱딱한 규정들만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경신에 관한 규정만 레위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에 대한 규정들을 레위기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어라라는 것인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이 하느님 이전, 이 시나이산의 하느님 이전에는 제사만 잘 지내면, 제사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제물만 그냥 그 제사장들이 원하는 그 아주 그냥 양질의 제물들만 잘 갖다 바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도 거룩해지는 것이었는데, 레위기는 그 제사의 개념을 확대시키는 거죠. 제사를 제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제사 때그 마음으로 살아야지만 너희들이 거룩해진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경신내 법전 안에 들어가게 된게이 레위기의 획기적인 시도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제사만 바치면 뭐 신과의 관계가 다 그냥 정리가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디 점치러 가시면 이런 얘기, 3천만 원만 내면, 만약 5천만 원만 달러로도 얘기하시겠죠, 딴데 가시면. 그래서 그 돈을 엄청, 돈만 많이 내면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건 바로 무서운 하느님의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나이산의 하느님을 통해서 재물 가지고 나와 너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 때 있는 이 마음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에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마음이 너의 제사를 완성시킨다. 그래서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그 경신의 법전 안에 들어간 게 레위기의 혁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구석탱이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사랑의 이중계명 말씀하실 때 하느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라라는 그 말은 신명기에서 맞죠? 신명기에서 인용했지만, 신명기에서 인용한 그 부분은 신명기의 그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도, 그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문장도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딴데안 찾아봐도 고개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루 종일 줄줄줄 외우는 그 기도문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부분은 구석탱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세심하게 읽어가지 않으면 이 문장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여전히 이 둘, 뭐 물론 경신내 안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마디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말마디보다는 훨씬 더좀 아래에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 어쨌든지 간에 이 레위기 이 명령은 복음의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이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하지만 중요한 또 차이점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또한 아주 결정적이라는 것. 같은 단어 이웃이지만, 레위기에서도 이웃을 내 몸, 너 자신처럼 사랑을 했고, 예수님이 이 레위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웃이라고 표현했지만, 레위기에서의 이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와 너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의 울타리 안에 드는 이웃만을 의미하죠. 내가 인정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호감 가는 사람만을 거의 이 호감이라는 것은 거의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와 피부색이 비슷해서, 나와 성향이 비슷해서, 사랑이라는 건 이걸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런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드는 이웃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 나와 너를 하나로 하고 그 하나를 원래 하나였던 게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울타리 없는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 이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이웃은 탈출기와 신명기의 법전과 마찬가지로 모세오경에서 뭐 세 가지 법전이라면 탈출기, 신명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법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언급드리는 거고요. 바로 이웃은 유다인으로 한정이 됩니다. 물론 제가 탈출기 때 말씀드렸듯이 탈출기에서 말하는 이웃과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웃,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명기에서 완전히 확정적이 되죠. 우리 이웃은 유다인이야. 그리고 탈출기에서는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더 경직되죠. 유다인으로만. 그래서 탈출기의 전승이 훨씬 이전의 전승, 신명기의 전승이 훨씬 이후에 경직된 전승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복음에서 이웃은 이제 인류, 자연, 우주,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신학의 개념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있는 이웃이라는 것,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은 사랑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의의 개념, 윤리의 개념에 가깝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의 하느님과 이 구분하는 이웃은 밀접한 관련을 거의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랑보다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웃이 한정되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규칙에 준하는 무언, 규칙을 갖고 있는 정의, 인간의 규칙을 포함하는 윤리가 사랑보다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살아가시다 보면 그 사랑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관념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잣대를 적용시킬 때가 사실 많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뭐 말 그대로 쉬우면 뭐 각자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규칙도 어쨌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긴 띕니다. 구약에서 탈출기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이 정의의 하느님, 윤리의 하느님의 그래서 한계성이 있죠. 물론 그 한계성을 민족으로 한정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더 크게 표현했을 때 한계성, 궁극적인 한계성은 바로 인간의 시야만을 가지고 계신 하느님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정의의 하느님도 인간의 관점, 인간의 주관성, 인간의 경험 안에서 다시금 완전히 오롯하게 해석되는 하느님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백성을 판단하는 하느님이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무서운 하느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의로운 하느님도 여전히 보이는 것 안에서 사람들을 보는 하느님.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인간이 하느님을 조작하고 있는 단계.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제 조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르러서 사랑의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닿게 되었죠. 그렇게 사랑의 하느님이 와닿게 되면서 이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사랑, 딴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으로 궁극적인 발전,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정의는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죠. 정의의 가장 좁은 개념인 법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동기 가지고 뭐라 하진 않죠. 어떤 것이든 결과주의가 이 법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그 보이는 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걸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정의와 윤리는 원칙상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선보라기 신학, 그 구약에서 이 정의의, 이 보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의의 하느님에서의 신학이 바로 신명기 신학, 다른 말로 하면 상선보라기 신학이 되는데 이 상선보라기 신학도 결국 보이는 과정과 보이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테면 잘 산 사람이 상을 많이 받는데 그 상이라는 게 보이는 상, 오래 살고 재산 많이 가지고 자식 많이 가지는 그 보이는 것으로 받는다 보니까 어쩔 때는 악인들도 우리가 모두 원하는 그 복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악인은 그러면 다른 걸로 얘기하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약한 놈인데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은 분이니 그냥 괜찮은 분일 수도 있다라는 모순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괴리감에 대해서 구약의 하느님, 구약의 신학은 설명을 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랑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마음이고 결국 궁극적인 판단은 하느님이 하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궁극적인 판단이다 보니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을 100% 읽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 모든 궁극적인 판단이 이제는 하느님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만을 보는 인간은 저 인간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행위만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뭐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인간은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은 세상이 그 겉모양을 보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인간에게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당신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지만 하느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신비로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의 가치에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로 그리고 이 보이는 것과 근데 그 두 개가 대립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제가 구분해 설명할 뿐이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화로움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화로움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의 성사죠. 성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일 수 있는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선물해 주는 게 바로 성사지 않습니까? 세례성사라는 것은 물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또 성체성사라는 것은 빵과 포도주라는 물질을 통해서 고해성사라는 것은 사제라는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그 은총을 감각적으로 이렇게 건네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말로 하면 몸과 영혼이라는 것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움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 이걸 잘못 해석했을 때 이제 이런 신앙에서 극단주의가 나오게 되죠. 몸과 영혼을 분리시켜가지고 몸은 오롯이 나쁜 거고 마음만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근본주의로도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거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결국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이다라는 것. 그래서 몸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한데 그 몸을 마음의 입장에서 마음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살아가자. 그래서 영적으로 몸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신앙이 된다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화로움이라는 말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걸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레위기라는 책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처음으로 이것을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바로 이 둘의 조화로움을 처음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이야기해 준 아주 영적으로 아주 혁신적인 책이라는 것. 재미가 없지만 재미만 가지고 책을 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을 때는 그 의미 때문에 책이 또 재미있어지니까요. 그런 책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또 이 공부하는 동안 조금씩 뭐 조금이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을 볼 때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레위기라는 책의 제목 자체입니다. 레위기. 레위가 쓴 레위예들이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그 의미를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생긴 거죠. 제가 앞에서도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성서 뭐 복음도 마찬가지고 뭐 구약성서만 볼 때 구약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다윗, 뭐 유다 지파, 에프라임 지파, 왕가가 나왔던 사람들을 보통은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 지파, 유다 가문은 뭐 속된 말로 하면 바지 사장들입니다. 앞에 내세웠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누구냐면 실질적인 그 세력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탈출기에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지도자는 모세. 모세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사실은 구약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뒤에 딱 숨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조종하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 탈출과 함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각성해서 나머지 각성 못하는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몰고 나온 거죠.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속된 말로 하면 반란 세력의 지도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신앙과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지키고자 했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 못난 백성들과 그 중동지방, 근동지방에 가장 땅도 없고 뭐 재산도 없이 헤매었던 그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한 집단의 지도자 그룹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 이 레위인들에 대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